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어제 긴급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논의했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요청으로 소집된 이날 회의는 공동성명이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없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과 다른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발사를 규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 결의에 따른 제재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발언 뒤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단지 그 제재 체제 이행에 좀 더 진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럴딘 브닌 레이슨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사는 아일랜드와 에스토니아, 프랑스가 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레이슨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이번 도발적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어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한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가국들은 또 탈레반 과두정부가 진정으로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탈레반 과두정부 지도부와 러시아,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5개 중앙아시아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재의 아프간 지도부가 통치 방식을 개선해 진정한 의미에서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해 아프간 사회 모든 인종, 정치 세력의 이익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프간 내 심화하고 있는 경제난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제사회가 아프간 주민들을 위한 지원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유엔이 주도하는 공여국 회의를 제안하면서 경제적, 재정 부문 재구축의 핵심적인 부담은 지난 20여 년간 아프간의 병력을 주둔시킨 나라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간 지원을 위한 재정 부담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떠맡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모스크바 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기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2억 회분을 달성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까지 미국이 세계에 기부한 백신은 재고분 1억 2천만여 회분과 지난 9월 해외 기부를 위해 화이자사로부터 구매한 10억 회분의 초기 조달량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국가와 영토 100여 곳이 미국이 기부한 백신의 혜택을 받았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기부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추가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멘사 파워 미 국제개발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미국이 기부한 2억 회분의 백신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희망을 되찾기에 도움을 줬다면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은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국제개발처장은 또 세계적 대유행병 상황을 종식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미국 국경 안에서의 잠재적 창궐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계속해서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은 20일 모더나와 얀센이 개발한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20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성화는 지난 월요일 그리스 아테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서 다음 날 근대 올림픽의 첫 개최지인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중국 측에 전달이 됐고요. 아테네에서 베이징까지는 특수용기에 담겨 비행기로 직송됐습니다. 중국 도착 전에 여러 나라와 도시를 순회했고 또 중국 곳곳을 돌고 천안문 광장에서 수천의 군중이 모여서 성공적인 대회를 기원했던 축하 행사를 열었던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 대회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인데요.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성화를 안치하는 이 베이징 올림픽 공원도 외부 관중 없이 외신들도 코비드 검사를 거친 뒤에야 취재가 허용됐고요. 대회가 열리면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중국 본토 주민들 가운데서도 선별된 인원만 관람을 허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3주의 격리 기간을 두는 등 방역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중국 올림픽 당국자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용한 성화 도착의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성화 채화 행사에서도 국제인권단체들의 기습 시위가 있었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인권단체와 미국, 영국의회 등 서구권 국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계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과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 문제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인권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아예 개최지를 바꿔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내용이 결의안이 지난 7월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16회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에티켓, 예의범절의 대모라고 불리는 에밀리 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10월 22일 금요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 장전 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낮 동안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하지만 북한 전역이 한동안 맑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삼전의 기온이 영하 8도입니다. 김영권 영하 6도, 장진해산 영하 5도, 중간강계 영하, 또 내륙 양덕과 평강이 영하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함흥 청진, 평양 개성 아침 최저 3도고요. 신의주가 4도, 해주 5도, 장전 7도입니다. 삼전은 낮 최고 6도입니다. 김영권 9도, 나머지 지역은 10도 위로 올라가는데요. 청진이 16도, 함흥 17도, 비 내리는 장전은 15도입니다. 평양, 신의주, 사리원 16도, 부성과 희천, 해주는 17도. 이번 때이른 추위는 주말부터 차차 누그러진다는 예보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시급한 인도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특별 신탁기금을 설치했다고 유엔 개발기획 총재가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먼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체결한 안보협력체계인 오커스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나라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이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신탁 기금을 설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보도했습니다. 유엔 개발기획의 아킴 슈타이너 총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몇 주 동안에 아프간의 경제적 위기와 아프간 국민들에게 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킬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특별 신탁 기금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8월에 이슬람 무장정파인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후 외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특별 신탁 기금을 통해서 일단 급한 현금을 아프간에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금부터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나선 나라가 독일인데요. 아킴 슈타이너 총재는 독일이 5,800만 달러의 기금을 약속했다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과도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아프간 주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생계를 도와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서 이 신탁기금의 목적이 아프간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예. 자,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기 전에도 이 국내 총생산 GDP의 40% 이상을 해외 자금으로 조달할 만큼 원조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대부분의 원조가 끊겼습니다. 유엔은 이미 아프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아프간 관련 회의가 열렸네요.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20일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10개국 그리고 탈레반 과도정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러시아와 중국,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구소련권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안 보이네요?
네, 미국도 초청받긴 했는데요. 미국 관리들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다음번에 열리는 회의들에는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볼까요?
네, 회의 참가국들은 이 탈레반을 아프간의 공식 정부로 인정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프간의 인도적, 경제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또 이 탈레반 과도정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정부를 구성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 포괄적인 정부 구성이라는 것은 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금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1997년부터 미국에 의해서 축출되기 전인 2001년까지 아프간을 통치했을 때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전면 금지하고요. 다른 소수 종족 또 종파를 배제하는 등 극단적인 통치를 자행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국제사회는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지도부가 아프간 사회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인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탈레반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이날 회의에는 압둘살람 하나피 탈레반 과도정부의 부총리가 참석했는데요. 하나피 부총리는 탈레반 과도정부는 이미 포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가 인정해 줄 걸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탈레반 정부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협상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아프간을 고립시키려는 움직임에 맞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아프간의 경제 상황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을까요?
네, 하나피 부총리는 지난 8월 이후에 미국이 아프간 중앙은행에 있는 돈 약 100억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는데요. 이걸 빨리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회의에서 나온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참가국들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가능한 한 빨리 유엔 주재로 국제지원회의를 열 걸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0년 동안 아프간에 주둔해서 군대를 배치했던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아프간 전후 재건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주최한 이 국제회의가 탈레반 정부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주재할 미국 대사죠. 니콜라스 번스 미국 대사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있었군요.
네, 니클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지명자가 20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의원들에게 중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최저점에 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번스 지명자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번스 지명자는 이날 중국 내 소수민족 인권 문제, 타이완과의 가입 등 홍콩 문제, 미국과의 교역 등에 대해서 강력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우선 이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번스 지명자는 중국은 신장 지역의 제노사이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노사이드는 집단학살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이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 종족 말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 행위로 규정했는데요. 이 같은 규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종종 공식 석상에서 신장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탄압이 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예. 최근 중국과 타이완 간에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번스 지명자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이 타이완을 괴롭히고 따돌리는 건 부당한 것이고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하나의 중국. 이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대명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본토, 타이완, 홍콩, 이 마카오는 절대 나뉠 수 없는 하나고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원칙입니다. 미국은 1979년에 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이 원칙을 수용했고요. 타이완에 대해서는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제정해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일부 의원은 타이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번스 지명자는 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낸 거군요.
네, 번스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취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또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국의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이 미중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 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번스 지명자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을 밝히는 걸 방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또 이 중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한다든지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들이 많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저는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이른바 이 오커스가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19일 오커스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나라들의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영국 가디언 등 몇몇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오커스는 이 미국, 영국, 호주가 최근 체결한 새로운 안보 동맹체입니다.
네. 자, 오커스에서의 핵심 항목은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관련 기술을 제공해서 이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할 예정인데요. 이 계획이 실현되면 호주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됩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우려는 다른 나라들도 호주처럼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일이 선례가 돼서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나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그로시 총장은 전문팀을 파견해서 이번 사례의 안전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호주 말고도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나 보군요.
네, 캐나다, 한국, 브라질 등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이란도 지난 2018년에 IAEA에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을 시작할 의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자, IAEA의 규정은 어떻습니까? 이 규정상으로도 호주가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지난 1968년에 체결된 이 핵확산 금지 조약은 그런 목적으로 IAEA 감독 아래 핵물질을 분리하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AEA 관리 감독 아래 분리된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IAEA 관리 감독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기술을 이전하든지 핵물질을 넘기든지 우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합의가 당사국 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은 이 핵무기 확산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호주에 핵물질과 관련 기술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짚어보죠. 호주가 이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남중국해에서 강화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략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결성한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 핵추진 잠수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과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을 승인하고 다른 백신 종류를 부스터샷으로 맞는 교차 접종도 허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체 소셜 네트워크 SNS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 아동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 상태 위험을 알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추가로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20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이 개발한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자회사인 얀센이 개발했다고 해서 얀센 백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서 FDA는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만 승인한 상태였지만 이제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된 백신 이 세 종류에 대한 부스터샷이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이 얀센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과는 접종 방식이 조금 다르죠?
맞습니다. 다른 두 백신이 2차 접종까지 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얀센 백신은 한 차례로 접종이 완료되는데요. FDA는 얀센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의 선인은 처음 백신을 맞고 2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이 추가 접종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모더나 백신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상으로 중증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18세 이상으로 직업상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사람도 접종 대상입니다. 지난달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의 대상과 동일한데요. 이 모더나 부스터샷은 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뒤에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 접종 가능하고요. 부스터샷은 정규 용량의 절반만 투여됩니다.
이 두 백신의 그 접종 받을 수 있는 시기나 대상이 좀 차이가 있네요.
맞습니다. 자, 이 추가 접종은 백신 접종 후 시간이 흐르면서 효능이 떨어지는 걸 이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접종이라고 해서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백신마다 예방 효과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1차로 접종이 끝나는 이 얀센 백신의 경우 예방 효과가 단시간에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스터샷 시기도 다른 백신에 비해서 짧은 겁니다.
네. 자,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왔으니까요. 부스터샷 접종이 앞으로 더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FDA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이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라는 권고를 만장일치로 내렸고요. 이번에 FDA는 그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FDA의 승인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접종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최종 승인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CDC는 21일 모더나와 얀센 부스터샷 승인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부스터샷이 내가 앞서서 맞았던 백신과 같은 종류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규정에는 변화는 없습니까?
여기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FDA는 20일 백신의 혼합 교차 접종도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얀센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백신을 맞은 지 2개월이 지나고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차를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백신 제조사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백신을 추가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모더나 부스터샷은 정규 용량의 절반만 투입됩니다.
예. 자, 보건당국이 부스터샷 교차 접종을 승인한 이유가 있겠죠?
예, 피터 막스 FDA 박사는 더 많은 사람이 손쉽게 추가 접종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막스 박사는 독감 백신 접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며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어떤 브랜드의 독감 백신을 맞았는지 모른다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도 앞서 접종한 백신 브랜드와 관계없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들의 경우 12살 아래의 어린이들의 경우는 지금 부스터샷은 물론이고 뭐 1차, 2차 접종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화이자 백신이 16세 이상에 대해선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긴급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백악관은 20일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승인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접종 계획이 벌써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승인이 나자마자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주와 지역 정부와 함께 몇 주 전부터 어린이 백신 접종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5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죠.
예, 자, 보건당국의 승인이 나면 즉각 어린이용 백신과 주사기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이들이 접종하기 용이하게 백신을 포장하고 또 바늘이 작은 어린이용 주사기가 보급이 된다는데요. 현재 2만 5천 개 이상의 소아과와 어린이종합병원, 약국, 지역보건센터 등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비백머시 의무총감은 또 어린이 자녀를 둔 이 부모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모들을 비롯한 지역병원에 백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대상 백신이 언제쯤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게 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26일입니다. FDA의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어린이용 백신 승인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달 2일과 3일은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후 CDC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접종 대상이 다는 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는 약 2,800만 명에 달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운 인터넷 사회 연결망,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SNS를 시작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체 소셜미디어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소셜미디어 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TMTG가 또 이 회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출범한다는 계획인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의 정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대 IT 기업이라면 기존의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고요. 인스타그램과 레딧 등 다른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왜 퇴출시켰던 겁니까? 이유가 뭐였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비난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시위대가 의사당을 난입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건의 여파가 컸던 건데요. 자, 재임 기간 이 소셜미디어를 대중과의 소통수단으로 활용해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들의 퇴출 결정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자신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만들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신만의 소통 창구를 만들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도자료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도 트위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미국 대통령은 침묵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습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TMTG는 모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명을 갖고 설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곧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나의 생각을 나누고 빅테크, 대형 IT 기업들과 싸우게 돼 기쁘다면서 많은 사람이 왜 빅테크에 아무도 대항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새로운 소셜미디어 활동을 그럼 어떻게 바로 시작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TMTG는 다음 달 초청손님을 대상으로 트루스 소셜의 베타 버전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내년 1분기에는 완전한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오락 프로그램이나 뉴스 시청이 가능한 VOD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 의료단체들이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에 경종을 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 AAP와 미국 아동청소년정신과학회 그리고 아동병원협회가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세 단체는 19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아동과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아동의료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다 있네요.
맞습니다. 이들 세 개 단체는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 7만 7천 명 이상 그리고 200개 이상의 아동병원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공동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신체적 고립과 계속되는 불확실성, 두려움과 슬픔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단체는 또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팬데믹에 따른 어떤 건강상의 피해를 얘기할 때는요, 주로 뭐 갑자기 많이 살이 쪘다, 걱정이 된다 이런 신체적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에 못지않게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리 사비오비어스 AAP 회장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아동 청소년들이 그동안 팬데믹 기간 버텨오면서 주로 신체적 건강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정신건강 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아주 긴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뭐 이것과 관련된 수치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이 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정신건강 응급상황으로 응급실을 찾은 아동과 청소년이 크게 늘었습니다. 5세에서 11세 아동은 24%가 늘었고요.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은 이보다 높은 31%가 증가했습니다.
예, 자, 이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상황도 크게 늘었다고요?
예,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전국에 있는 아동병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이 기간 5세에서 17세 사이 아동과 청소년의 자해 그리고 자살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나 늘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의 남성, 여성 이 분야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봐도.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6월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11세에서 17세 사이 연령대 소녀들이, 그러니까 여자 소녀들이 지난 2월과 3월 사이 자살 시도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응급실을 찾은 건 앞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같은 연령대의 남자 소년들은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맞습니다. CDC는 최근 발표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 동안 미국 사망률과 인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보호자가 사망한 미성년자들의 숫자를 추정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 미성년자들 가운데 14만 명 이상이 주거 등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양육 자격을 가진 보호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의료단체는 이런 상황도 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들 단체가 비상 사태를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또 어떤 대응 조치도 촉구했습니까?
예, 대응 문제를 위해서 전략 마련과 또 지역, 주, 국가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진단과 진료 접근선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의 확대, 또 원격 진료 개선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또 학교 기반의 효과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청소년 자살 위험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대단체는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에티켓, 즉 예의범절의 대모로 불리우는 에밀리 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밀리 포스트는 성공적인 작가였고 신문 칼럼니스트였으며 방송인이기도 했습니다. 1930년대 전성기엔 무려 200여 개 일간지와 잡지에 칼럼이 실릴 정도로 그의 글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에밀리 포스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회적 행동 양식, 즉 예절을 제시한 가장 권위 있는 여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22년 베스트셀러 사회와 사업과 정치와 가정에서의 에티켓은 이 분야의 경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잡지 페전트는 역사상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여성으로 에밀리 포스트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어 여사 다음으로 꼽았습니다.
에밀리 포스터는 1872년 10월 3일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브루스 프라이스와 어머니 조세핀 프라이스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뉴욕에 있는 공원 턱시도 파크, 캐나다 퀘벡시의 유명한 호텔 샤토 프롱트낙 등을 설계한 저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에밀리의 외할아버지 워싱턴 리는 펜실베니아의 광산을 갖고 있었고 친할아버지 윌리엄 프라이스는 변호사와 판사를 지낸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유한 명문 집안인 에밀리 가족은 유럽과 그 외 지역으로 호화스런 휴가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집안의 분위기는 에밀리가 나중에 에티켓에 관한 책을 낼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에밀리가 5살 때 아버지는 사업체를 발티모어에서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에밀리는 그곳에서 개인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고급스런 생활 스타일을 즐기며 겨울에는 공부를 하고 여름에는 북쪽의 메인주로 가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에밀리는 우아함과 미모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교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1892년, 20살인 에밀리는 은행가이자 투자가인 에드윈 포스트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유럽으로 호화스런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윈 주니어와 브루스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에밀리 포스트는 남편이 어떤 합창단 여성과 깊은 관계에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재정 파탄이 나 수입이 끊겼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무런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에밀리 포스트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에밀리는 유럽에 갔을 때 친구들에게 위트 있고 좋은 정보를 담은 편지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행담, 그곳 사회에서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써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에밀리 포스트는 그 편지들을 정리해 소설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1904년 나르는 나방이 Flight of the Moth를 출판했습니다.
에밀리는 1905년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새로이 자유의 여인이 된 에밀리 포스트는 그 후 일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글 재주가 있었던 포스트는 계속 책을 썼습니다. 저작으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고 그 덕택으로 아이들을 하버드대학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쓴 대부분의 소설, 수필, 단편들은 유럽 사회 귀족층의 이야기, 풍부함, 아름다운 인물 등을 중심으로 한 것들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유럽의 귀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의 지위, 사랑, 돈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인기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21년 펑크 앤 웨그놀스 출판사 대표가 찾아와 에티켓에 관한 책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에밀리는 그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출판사 사람은 최근에 나온 에티켓에 관한 저서를 한 권 놓고 갔습니다. 그 책을 꼼꼼히 읽어본 에밀리는 결국 자신의 글로 에티켓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써온 글들은 대부분 좋은 예절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1922년에 사회와 사업, 정치, 가정에서의 에티켓, 약칭 에티켓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 참석 여부, 시간 맞추기, 초청자에게 지나치지 않으면서 정중하게 두 번 감사를 표하기 등 이 책은 손님 초대, 식탁 예절, 결혼식, 장례식, 공공장소에서의 대화, 서신 보내기, 사업과 정치의 에티켓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위트 있고 명쾌하게 제시했습니다.
호텔 도어맨이 문을 열어주면 미소를 지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하라. 가방을 날라다주면 1내지 4달러 정도의 팁을 주라. 비가 오는 날 택시를 타도록 도와주면 1내지 2달러를 더 주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포스트는 예의 바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도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포스트는 좋은 매너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려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범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구축하고 있는 기반이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좋은 에티켓을 위한 최선의 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비록 일각에서 1차 세계대전 후 사회적 규범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으나 에밀리 포스트의 책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이 쓰일 당시 미국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 중 신흥 부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류사회로 올라서고 싶은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에티켓의 교과서처럼 인식된 이 책은 1941년까지 약 5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또한 포스트 생전에 10차례나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도난당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에밀리 포스트의 저서 에티켓은 인기였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판을 내면서 포스트는 기존의 장을 수정하고 텔레비전과 전화 사용 에티켓 등 새로운 시대에 맞춘 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불행히도 둘째 아들이 죽고 난 후 에밀리 포스트는 주택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포스트는 1930년 주택의 개성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대학교에서 교재로 자주 사용될 정도로 양서로 꼽혔습니다.
1931년부터 포스트는 정규 라디오 방송에서 에티켓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 포스트는 좋은 취향이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신디케이트 방식을 통해 전국 160여 개 신문에 연재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트는 하퍼스, 스크립너스 등 여러 잡지에 가정의 장식과 건축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소설도 계속 쓰던 그는 1946년에 에밀리 포스트 인스티튜트를 설립했습니다. 우아한 삶을 추구하는 연구소임을 설립 정신으로 내세웠습니다.
포스트는 꾸준히 전통적이며 정식의 행동 양식을 주장했지만 시대에 따라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판 에티켓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을 경우 여성이 식사비를 내는 것이 잘못된 예절은 아니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포스트는 자신의 저서 에티켓 10판이 발행되던 1960년 9월 15일 뉴욕시에서 타계했습니다. 그 후 후손들이 이어받은 에밀리 포스트 인스티튜트는 각 분야의 예절에 관한 새로운 저서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1917년에는 에티켓 19판이 나왔습니다. 인스티튜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늘어난 재택근무 중에 에티켓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예절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에티켓이란 삶의 과학이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그것은 영예이고 윤리다. 이렇게 말한 에밀리 포스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의 에티켓, 즉 예의범절의 대모로 불리우는 에밀리 포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차이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사용하는 영어를 비교할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휘의 차이입니다. 먼저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Lift instead of elevator.
Or tube instead of metro.
Football instead of soccer.
Flat instead of apartment.
미국에서 엘리베이터는 영국에서는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지하철은 미국에서 메트로지만 영국에서는 튜브. 축구는 미국에서 soccer, 영국에서는 football. 아파트를 미국에서는 apartment, 영국에서는 flat.
The British put a U in words like color, honor, and labor.
같은 단어지만 철자가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U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을 뜻하는 color, 영국에서는 C-O-L-O-U-R로 씁니다. 명예를 뜻하는 honor, 영국에서는 H-O-N-O-U-R. 노동을 말하는 labor, 영국에서는 L-A-B-O-U-R 이렇게 씁니다.
Use S instead of Z in words like realize, organize, and analyze.
Z를 S로 쓰는 단어들도 많습니다. 깨닫다라는 뜻의 동사 realize, 영국에서는 R-E-A-L-I-S-E, 조직하다, organize, 영국에서는 O-R-G-A-N-I-S-E로 씁니다. 분석하다, analyze, 영국에서는 ANALYSE로 씁니다.
And switch ER with RE in words like fiber and center.
ER이 RE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라는 뜻의 fiber. 영국에서는 FIBRE. 중심을 가리키는 center. 영국에서는 CENTRE로 씁니다.
The past tense of learn in American English is learned. British English has the option of learned or learnt.
배웠다. 미국에서는 learned. 영국 영어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데요. L-E-A-R-N-E-D 그리고 learnt. L-E-A-R-N-T 두 가지 모두 씁니다.
Another grammar difference betwee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relates to auxiliary verbs.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또 다른 차이는 조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Let's look at the auxiliary verb shall.
조동사 shal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its sometimes use shall to express the future.
영국인들은 가끔 미래를 얘기할 때 shall을 씁니다.
For example,
I shall go home now.
Americans know what shall means, but rarely use it in conversation.
미국인들은 shall의 의미를 알지만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It seems very formal. Americans would probably use I will go home now.
너무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인들은 아마 I will go home now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In question form, a Brit might say
Shall we go now?
While an American would probably say Should we go now?
질문에서도 영국인들은 Shall we go now? 지금 갈까요? 라는 표현, 미국인들은 Should we go now?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levator, lift. Metro, tube. Soccer, football. Apartment, fla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 여러 가지 다른 점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